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검찰이 일요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비서실세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두 달여간 이어진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매듭지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진상 규명에 대한 책임은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갔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가결 후 첫 주말인 토요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즉각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하지만 공고 집행 이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석탄 수입을 북한의 석탄 수입을 20여일간 중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리 결의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 달러 또는 100만 톤 중 한쪽이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유의 석탄 연간 수출 규모를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렉스 틸러슨이 유력한 미국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미국의 다수 언론은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측근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틸러슨 최고 경영자의 지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임스 밀러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대변인은 토요일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를 통해 국무장관 지명은 월요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최고 경영자가 이끌고 있는 엑손모빌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50개국 이상에서 석유 사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최고 경영자는 특히 2011년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로스테프트와 석유 개발과 생산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년 후인 2013년에 틸러슨 최고 경영자에게 우정 훈장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국무장관 후보 가운데 선두주자로 간주됐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 경쟁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토요일 폭탄 공격이 두 차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정부는 사건 다음 날인 일요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토요일 밤 이스탄불 중심부에 있는 축구 경기장 인근에서 경기가 끝난 뒤 2시간 후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과 이스탄불 당국은 경찰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레이만 소이루 터키 내무장관은 이번 폭탄 공격으로 38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부상했다며 민간인 1명과 신원 미상자 1명을 제외한 사망자 30명은 모두 경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남부에 건축 중인 교회에서 토요일 예배 중 천장이 무너져 적어도 60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교회는 나이지리아 남동부 우요시에서 건축 중인 레이너스 바이블 교회로 현장에서는 현재 부상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 국회가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미국과 한국 또 일본이 차례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죠. 미국 전문가들은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한반도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국 정치권에서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소식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표결 당시 결과를 발표하는 국회의 모습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윤국환 기자,
네.
한국 국회의석이 300석인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234표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234명이 찬성을 했다는 것은 거의 80% 가까운 그 말은 찬성 투표율인데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그 지지가 78% 정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거의 일치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이 표결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국회의 구조를 보면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합쳐서 165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172명이 되는데요.
예.
234표가 나왔다는 것은 여당으로부터도 새누리당 여당으로부터도 62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정치권 그리고 한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지지를 압도적으로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업무 지지율이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4%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번 국회의 탄핵 의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북한의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기가 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들이 민주적인 투표, 말하자면 직접선거 또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보통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게 선출된 국가 최고 지도자일지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그래서 국민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정치를 할 경우에는 바로 그 국민의 대표기구로부터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탄핵이 가결됐다고 해서 당장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 9일 오후 7시부터 박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박 대통령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은 총리였던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맡게 됐고요. 따라서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모든 권한,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 계엄 선포, 조약 체결과 비준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안 통과 후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북 경기 태세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치는 헌법재판소 판결 또 대통령 선거 등으로 상당히 숨가쁘게 움직이게 됐는데요. 예. 남북관계나 외교안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이 기존 정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해 한국 윤병수 외교부 장관도 이날 그 탄핵 통과한 직후 각국 대사를 불러서 대외 정책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외교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남북관계도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이 계속할 것 같고요. 대통령의 권한만 정지했을 뿐이지 나머지 관료들, 나머지 부처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
따라서 뭔가 대외정책이나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겠지만 기존의 남북관계나 대외정책의 입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까지도 계속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대북 압박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영표 통일장관이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정권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탄핵 의결로서 정지된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대북 정책이든 외교 안보 전반에 대한 정책 그리고 또 국내 정책도 이것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번에 탄핵의 한 중요한 원인이 됐듯이 이른바 그 민간인 비선 실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었고
네.
또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뿐만 아니라 강요들도 대통령을 직접 면대면해서 보고를 하고
예.
이런 일들이 거의 드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각 부처가 외교안보정책 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부처 간의 기능을 좀 더 제대로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는 뭔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또 새로운 상황 발생에 대해서 좀 더 자율적이고 좀 더 다른 톤으로 대응할 그런 소지도 생겼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 앞서서 그 탄핵에 대해서 간략하게 윤 기자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된 이유, 뭐 비선실세 얘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 박 대통령의 오랜 그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여성으로 알려졌는데
예.
최순실이라는 박 대통령의 측근 여성의 국정농단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예.
박 대통령과의 오랜 개인적인 인연, 개인적인 그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국정에 개입을 하고요. 또 국정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정책, 인사 이런 것을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재벌들을 그 압박을 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뇌물을 받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것이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의 그 광화문 아주 중심가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촛불 시위가 벌써 여러 번 열렸고요.
예.
이에 따라서 국회가 움직여서 드디어 탄핵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어떤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음 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탄핵 표결 결과를 전달받은 그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탄핵 결정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예.
그 시점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말하자면 파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 조치를 당한 그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60일이죠.
예.
이내에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예.
전반적인 일정은 현재 그 야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절반으로 단축해서 최대 6개월의 기간을 3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네.
내년 2월 말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게 돼 있고요.
예.
여기에서 탄핵을 확정 지을 경우에는 5월 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그런 정치 일정이 되는 예. 겁니다. 말하자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는 정치인들은 상당히 예. 행보가 바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통상적이라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는 앞당겨져 있는 것은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어떤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 선거에 따라서 또 열려 있는데 이제 미국 얘기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새 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 속단하기는 이르죠.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말하자면 대북 정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장할 핵심 실무진들이 전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특히 그 국무장관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물론 대북정책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예.
미국의 행정부에 있어서 북한 문제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예.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중동이라든지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과거에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고 그리고 걸린 시간이 대체로 6개월 정도였습니다.
예.
그 이후에 진용이 짜지고 말하자면 국무부에서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임명이 되고 해서 출범한 지 6개월 되면서 대북 정책의 방향이 대체로 결정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더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반년 이상은 있어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북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예.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제한적인 정보로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바마 행정부도 과거 이제 처음에 출범할 때는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이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뭐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의 발언이나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까?
네, 대체로 언론, 한국과 미국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무슨 특별한 지금 뭐 정책이나 뭐 그런 그 구성원이 정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요새 보면은 매일같이 장관들을 지명 내정하고 있는 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다 든 것은 아닙니다만은 몇몇 그 외교안보 인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호할 적에 대체로 온건파보다는 매파 그러니까 좀 강력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악관의 그 안보 총사령탑격인 NSC죠 국가안보회의. 얘는 이미 그 보좌관은 마이크 플린 전 국방정보국장이 낙점이 됐고요.
예.
또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마이크 폼페오 하원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또 국방장관에는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 등이 지금 내정이 됐는데요. 개인적인 성향들로 보면 전부 다들 군인 출신들이 많고요.
예.
상당히 그 강경한 인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 같은 개인적인 성향 또 그동안의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유세 중에 발언 이런저런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을 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점치기는 상당히 그 위험하다 이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대통령이나 미국의 새로 출범한 어떤 행정부가 어떤 의도 앞으로 국제정세를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뒤에 전개된 사례를 보면은
예.
본인들의 그 의도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그 의도로 갖고 했지만
네.
9.11 사태를 맞아서 8년 내내 알카에다 이런 그 또 테러와의 전쟁 이런 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아직은 좀 더 좀 상황 전개를 좀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예. 관측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북한에 대한 접근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자면 최용기 기자가 말씀해 주셨듯이 외교 안보 라인에 군인 출신의 인사가 많이 중용이 됐다고 해서 꼭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어떤 군사적인 옵션 이런 것들이 전면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짓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그래서 영향력이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에 못지않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역 장군 출신 아닙니까?
예.
국방정보국장을 한 사람인데요. 과거에 북한 관련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예.
북한이 말하자면 미국의 상당히 중대한 위협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북한 정권 자체를 지금 미국이 가장 위험한 대상으로 해서 척결 대상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여기에 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을 대화 상대로보다는 척결해야 될 상대로 보고 있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한 인물이거든요.
예.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대체로 전반적으로는 인선으로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그 자신의 발언들로 밀어볼 때는
예.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그런 대북 정책, 그런 그 강경 라인, 노선을 취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또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두 가지 말하자면 그 수단을 둘 다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건데요.
예.
확실하게 뭔가 북한을 움직이게 행동에 나서게 만들 수 있는 제재 압박 카드를 활용하든지
네.
아니면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주고받기에 능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실제로 협상할 만한 상대인가 여부를
예.
저울질하기 위한 구체적인 말하자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 것이 일단 강한 제재와 압박에 앞서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이 다 있는 것이고요.
네.
북한은 그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상당히
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예.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전망을 얘기해 주셨는데 또 전문가들은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제안과 뭐 전망 뭐 다 많은데요.
예.
최근에 그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민간연구소죠. 그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바로 그 주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그 전망에 대해서 그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예.
여기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에 출범하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견해를 밝혔고요.
예.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힐 전 동아태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은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의 그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의 기업들을 그 제지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것이 그렇게 뭐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
또 미한 동맹의 강화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같은 사람들은 또 북한의 그 정권 교체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주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향후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북 제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22호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국이 독자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먼저 미국이 내놓은 독자 제재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예. 미국의 그 독자 제재는 사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큰 틀에서 있다 있는 것인데요.
예.
핵심적인 목표가 말하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주요 수입원으로 돼 있는 북한의 석탄 수출 그리고 또 해외 노동자 수출을 통해서도 북한이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차단하는데 말하자면 미국의 독자 제재도 핵심적인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석탄 수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북한 내 회사들을 제재하고 있고요.
네.
또 원유 수출과 관련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유 개발 총회사 제재하고 있고요.
네.
또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서도 능라도 무역회사 그리고 대외건설 지도국 남강건설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 내부에서 송출과 관련한 핵심 기구들인데요.
예.
이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 북한은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만수대 창작사를 통해서 조형물 건립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재를 상당히 많이 가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고려항공
예.
고려항공의 그 여객기 16대를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항공이 처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게 이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미국 당국자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The consequences of this designation include a prohibition against U.S. persons engaging in transactions or dealings with Air Koryo and the freezing of all.
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인데요.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는 미국 영주권자 또 기업 등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고려항공과의 매매나 거래 관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쉽게 좀 풀어보면 고려항공과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미국인들은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여행 금지 조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굳이 해석한다면 간접적인 여행 제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북한으로 여행을 가지 마라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무부의 입장은 북한에 가서 그 무슨 발언 말을 잘못해서 무슨 체포되거나 억류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라 이런 얘기는 했지만 여행을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금지는 아닙니다. 다만 요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 제재라면서 북한의 유일한 그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그 제재 명단에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
재무부는 이번에 고려항공과 관련해서 미국의 영주권자가 기업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고려항공과의 그 매매나 거래 관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고려항공이 그동안 북한의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 무기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부품이나 무기 수출과 관련돼서 위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최현기 기자가 지금 고려항공 미국인들이 이용하지 말도록 탑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조처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그런 분석들 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재무부의 워딩 자체가 미국인들이 고려항공과의 매매나 거래 관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일단 미국인들의 고려항공 탑승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예.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북한과 여행 사업을 하는 일반 그 여행 민간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내에서 고려항공을 위해서 발권 업무라든지 항공권 판매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그 고려항공 여객기를 탑승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사실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예.
이전에 보면 고려항공의 조치에 있어서 미국 재무부는 이것에 대해서 탑승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추가적인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기 기자의 그런 설명은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말하자면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
예.
고려항공을 타고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여행을 하는 미국인들의 수는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적인 조치 이외에 고려항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았던 게 이제 중국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는 중국 기업은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발표했던 그 미국의 그 대북 제재는 그 중국 기업이 들어갔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북한의 그 기업 개인에만 올라갔고요. 중국 기업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고위 관리죠.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의 그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직후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그 새로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자, 한편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끌어낸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VOA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파워 대사는 이번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영어로 말하면 difference maker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행태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의 셈법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른바 병진 노선으로 핵 개발을 한편으로는 하면서도 또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은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깨닫고 행태를 달리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관련해서 파워 대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이 어린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또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 개발을 위한 기술과 방법, 자금, 장비를 동원해 왔지만
예.
이번 제재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을 늦출 것이다. 그러니까 소요되는 말하자면 여러 재원들을
예.
차단함으로써 적극적인 개발에는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재 이행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미국 대북 제재에 이어서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예. 자,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그 한국 정부가 그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역시 그 고위급 인사가 그 대폭 들어간 것을 특징으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간 개인을 꼽아보면요. 황병서 그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용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북한의 지도부 핵심 인사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고려항공 등 북한의 핵심 기관 단체 35시 새롭게 그 금융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예.
이것은 역시 북한 그 수뇌부에 대한 일종의 그 경고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그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그 최고 수뇌부는 이 같은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일종의 그 대북 경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열거된 북한 인사가 한국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상징적인 조치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전혀 지금 남북한 간에는 금융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말하자면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차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도 실질적인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예.
말하자면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 정부와 비슷한 형태의 제재 조치를 취해주도록 그렇게 권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중국의 단둥 홍샹그룹 등을 포함해서 중국 기업을 제재를 했는데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그 간부, 군부 인사 이런 사람들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중국의 그 인사를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나 앞서 그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중국의 단둥 홍상 그룹과 이 회사의 마샤옹 대표 등 관계자 4명도 이번에 한국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본토 기업과 중국인을 그 한국 정부가 그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잠수함 분야와 관련된 품목을 한 60개 정도 감시 대상 목록에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당국은 북한이 올해 세 차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남북한의 말하자면 전력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이 잠수함을 통해서 말하자면 핵미사일을 발사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그 발사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응 시간도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새로운 신무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탐지 능력을 강화하는데 한국이나 미국 당국이나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이미 사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상당히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진전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 부품 60개를 말하자면 워치리스트,
예.
감시 대상 목록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들은 북한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들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개발에 있어서는 거의 다 국내적으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는 역시 또 상징적인 그런 데 불과하다라는
예.
지적들도 합니다.
예. 자,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지난주에 나왔고 또 이번 주에는 미국, 한국, 일본이 줄줄이 독자 제재를 내놨는데 그렇다면 앞서 파워 대사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도 해주셨는데 체인지 메이커가 될 것이다. 근데 과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유엔 안보리와 그 미국, 한국, 일본 등 대북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셈법, 즉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셈법, 이 전략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 그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사만다 파워 대사가 얘기한 대로 이 같은 대북 안보리 제재가 한결 강화됨으로써 북한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북한 정권이 그 좀 핵개발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그 안보리의 대북 제재 2321호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의 최대 외화원이죠. 석탄 수출이 한 60% 줄어들어서요.
예.
액수로 치면 석탄만 한 7억 달러가 줄고요. 또 그 밖에도 은, 구리, 니켈 이런 것이 한 1억 달러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외화 수입이 한 7, 8억 달러 정도 줄어들어서 상당한 외환난을 겪고 이것이 핵 개발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사람들은 외화 수입이 줄어들어서 북한 정권이 상당히 아프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정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로 삼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느냐 이런 또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금 뭐 유엔 안보리 제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과 가장 교역이 많은 중국이 이제 이 제재에 동참하고 이행하는 여부인데 이 얘기는 제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워싱턴의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요하다고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중국이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떤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오랫동안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는 순위로 짜지면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이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수단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원유라든지 또 식량이라든지 현금들의 공급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거의 90%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변하도록 그렇게 추동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상태로 보면은
예.
성공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북한을 압박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기보다는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
북한이 말하자면 핵 개발을 안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라는 것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이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북한의 핵 개발,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는 구상은 무엇이냐. 중국은 이것을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고 아울러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전문가들이 추진해볼 만한 그런 중국의 제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또 호응을 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지만 중국 측이 제안하는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미국이 상당 부분 절충적으로 받아들여가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중국과는 이제 당장 경제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데 과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을 설득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인지 그때 가서 좀 지켜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시간에는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을 했고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내년에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그리고 최근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평이고 나이는 23살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인 탈북 BJ이고요.
올해 나이 23살의 이평 씨는 함경북도 청진의 고향입니다.
인터넷 방송이죠, BJ는. VJ는 그 TV에서 하는 그런 거고 BJ는 인터넷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 정착한 지는 올해로 12년째. 직업은 인터넷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는 진행자 BJ입니다.
군대는 안 가요.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지금 앞으로도 5년 남았습니다. 군대. 북한 군대는 10년인데.
북한과 탈북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놓고 또 남다른 외모의 BJ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정말 서럽던 게 체육대회 같이 날 다 이렇게 애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전 항상 할머니만 와 계셨거든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전 이게 티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어릴 때 중국으로 건너간 부모님의 자리는 할머니가 채워주셨고 어느 날 한국에 있다고 사람을 보내온 부모님의 연락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남조선에 있으니까 오라고. 어렸으니까 보러 가야겠다. 보러 가야겠다. 뭐 갈 때면 두만강 건너겠지. 어딜 몽골 사막을 걷겠지. 이런 상상도 못하죠. 가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전 그대로 따라온 거고.
몽골 사막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이평 씨.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를 눈에 담았던 날. 거친 욕설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정말 흔한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막 욕을 했어요. 엄마한테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어린 날.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막 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라는 말을 처음 해봤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도 엄청 많이 울었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BJ 이평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11살 이평은 다시 학교를 들어갔나요? 초등학교?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11살이면. 근데 제가 또 배웠던 수준이랑은 차이가 나니까 3학년으로 들어갔어요. 한 학년을 낮춰서.
초등학교 3학년. 그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을 감안해 한 살 아래 3학년 학생들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딱 들어가서 그때는 북한말로 이게 아예 남아있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리평입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애들이 북한? 이러는 거 이북 말하는 건가? 막 이런 진짜 북한 사람이에요? 네 북한 사람이에요. 되게 안 좋게 볼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막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이러면.
아이들은 금세 이병 씨와 친구가 됐습니다.
정말 화장실을 변소라고 부르네 막 이런 질문을 막 받고 학교에 이렇게 다 퍼진 거예요. 야 우리 학교에 북한 사람 들어왔대. 그래서 막 쉬는 시간마다 구경 오고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전 뭐 이렇게 오히려 더 주눅들고 그러지 않을까요?
다가와 이것저것 먼저 물어봐주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도 그리 싫지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절대 주눅들지 말라고 했던 아버지의 당부에 더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로 더 주눅들고 그러면 한국 애들은 분명 널 깔볼 거라고. 그리고 처음에는 네 말투와 그런 게 신기할 테지만 나중에 가면 넌 그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하니까 너는 한국 말부터 고쳐라.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어머니가 혹독하게 저도 모르게 이게 당연히 전 그 말을 그 동안은 계속 쏘았으니까
어머니는 이병 씨의 북한 억양이 놀림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말 쓸 때면 저희 어머니 입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거 쓰지 말라 했지 이러면서 때렸어요. 한 달 안에 고치고 컴퓨터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똑같죠. 한국 일반 학생들이랑 학교 다닐 때니까.
중국에 머물렀을 때 한국말씨를 배웠던 어머니는 아들의 억양도 서울 아이들과 다르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그때는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는 한 2년 됐어요. 원래 어머니는 그 중국에 있을 때 한국분들이 많은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더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받는 것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역시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었고 특히 고향에서 예술단원으로 활동했던 어머니는 며칠씩 집을 비우고 지방으로 공연을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별로 어머니랑 같이 있을 시간은 저희 어머니가 무용을 하셨거든요. 한 8살 때부터 무용을 쭉 하셨는데 한국에 와서도 이런 공연을 하시다 보니까 공연이란 게 지방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술단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얼마 못 있었어요. 얼마나 엄마가 그런 시간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막 한 달 동안 나갔다 계시고 공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없었어요, 부모님이랑. 추억도 없었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한 이평 씨. 천안에 있는 대안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하늘꿈 학교를 갔어요. 저기 천안에 있는 하늘꿈 학교. 거기에서 다시 검정고시를 초중고 다 봤거든요. 검정고시를. 거기서 18살에 졸업해서 여기 또 서울에 있는 하늘꿈 학교로.
북한에서 온 다른 탈북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학교. 무엇보다 수준이 높아진 중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이유도 있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졸업 인정을 받은 뒤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를 찾아 대학에 입학하고 싶었습니다.
패션 디자인 쪽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옷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패션 디자인을 가려면 미술이 필요하다 해서 한 1년 동안 미술을 했어요. 미술을 해서 이제 패션 디자인 쪽 그런 대학을 막 지원하다 보는데 또 바뀌는 거예요. 그때 돼서 난 아무래도 머리 쪽인 것 같아. 헤어 쪽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헤어 쪽으로 가자 해서 알아봐서 제가 명지전문대로 갔어요.
처음에는 머리 모양을 다듬어주는 미용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가면 곧바로 그런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가 많았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았던 학과 분위기, 또 이평 씨처럼 북에서 온 다른 학생들과의 미묘한 기류가 불편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지금 보니까 느껴지는 게 저희 반에 사람들이 AB반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저희 반에 저까지 해서 북한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었거든요. 항상 보니까 그 사람들 너무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네, 북한 분들이. 이런 거 있죠. 막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이런 자세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죠,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캠퍼스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저는 좀 대학 갔을 때 이런 남자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싶었고 했는데 저희 과가 남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여자.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성격도 안 됐으니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대학을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뭐 일 같은 걸 하다가 이게 딱 기회가 들어와서 이걸로 바로 빠진 거죠. 저는 5월달에.
개인 인터넷 방송국 진행자 BJ에 한창 관심을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평범했죠. 저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대학교. 그러다가 한 20살 때부터 제가 이거 방송을 해볼까. 그때는 사람들이 너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라. 괜찮을 것 같다. 고민만 했죠. 그때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꿈을 찾아 나선 평범한 젊은이. 태어난 곳이 북한인 조금 특별한 사연의 청년이었던 이평 씨가 고민만 하고 있던 것을 한번 해보자 도전한 것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좀 더 자유로운 쪽으로 가보자 하다가 고민만 하게 됐죠. 이것도 선뜻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뭔가 하자 해서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좀 터뜨리자. 사람들한테 한 번에 좀 확 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방송 유명 BJ 다른 분 방송에 제가 게스트로 신청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반응이 되게 커졌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SNS, 사회적 관계 소통망에 만들어진 아프리카 TV라는 곳에 이평TV라는 이름으로 개인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송인 인터넷 방송을 아직까지 그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특히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돈 버는 거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살 때 해볼까? 나도 그냥 앉아서 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말이란 것도 뭔가 주제가 있고 그게 있어야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계속 풀어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거 하나 갖고 5시간 동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할 수도 없고 쉽게 볼 직업이 아니었죠.
최근에서야 관심이 높아진 분야이긴 하지만 인터넷 방송에 대한 사회적 인지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았지만 인터넷 방송 진행을 직업으로 해보고 싶다는 이평 씨의 생각에 고개를 젓는 주위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정말 방송도 억지로 그래 일단 켜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멍만 때리다가 인사만 하다가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보시던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제 방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한 10명 중에 9명이 다 여자예요. 제가 누나들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데 되게 많이 도와주셨죠. 제가 뭐 방송하는 설정 킬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 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서 정말 많이 도움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아, 바다 누나 어서 오고요. 우리 이플리님 안녕하세요. 우리 유연이 어서 오고.
매일 밤 10시에 카메라 앞에 앉았고.
우리 MJ 어서 오세요.
이평 씨는 마이크를 통해 이야기하고 시청자들은 컴퓨터 화면으로 이평 씨를 보면서 자판으로 글을 입력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인터넷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3시도 넘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방송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 처음에는 이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냥 방송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달 동안 하루 15시간씩 방송했어요. 15시간씩 기본으로.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이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다 진짜 막 입에 거품이 막 생기고. 근데 그래도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질문을 받을까? 여자분들은 그냥 단지 들어와서 아, 잘생겼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기대돼요. 그리고 꾸면 다시 전 원래의 저로 돌아오죠. 무뚝뚝한 저. 되게 신기해요. 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이평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두성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지역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렇게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